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원 가서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정밀하고 기계적인 과정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뭐 하얀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이 딱 등장하시고
맞아요. 뼈가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화면에 하얀 선이 딱 보이고 의사 선생님이 펜 끝으로 가리키면서 요게 금이 갔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주 익숙한 장면 말이죠.
그렇죠. 내 눈에 확실히 보이고 인간의 통제 아래에서 딱 깔끔하게 분류되는 그런 느낌 있죠.
네네. 우리는 보통 그런 것에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이 익숙했던 병원의 풍경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중국의 어느 엄청나게 분주한 대형 병원 영상 판독실로 안내해 보겠습니다. 환자들의 엑스레이, CT, MRI 사진이 진짜 쉴 새 없이 모니터에 막 쏟아져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곳이죠.
그런데 의사가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사진을 확대하기도 전에 컴퓨터가 먼저 병변을 딱 찾아내서 붉은색 입체 영상으로 띄웁니다. 심지어 환자의 이전 병력까지 싹 긁어와서 판독 보고서 초안까지 뚝딱 써내려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마치 아주 유능한 전공의가 24시간 내내 화면 뒤에 딱 숨어서 의사의 눈을 대신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진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단순한 기술 시연용 쇼케이스나 막 먼 미래를 다룬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해볼 자료가 바로 그 현실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2024년 11월 6일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인공지능 응용 시나리오 참고 지침, 이거를 비롯해서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온 중국 정부랑 병원들의 최신 의료 AI 규정집들입니다.
네, 자료가 아주 방대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른바 그 중국산 의료 AI가 동네 보건소부터 거대한 대형 병원까지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이 거대한 기술의 폭주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를 한번 펼쳐볼까요?
좋습니다. 아까 방금 묘사해 주신 그 대형병원 영상 판독실의 화려한 장면을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역시 저런 최첨단 AI는 돈 많고 인프라가 빵빵한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최고급 병원에나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5년 10월 20일에 나온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5개 부서의 실시 의견, 이 자료를 보면 정부의 타겟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 대목에서 자료 읽다가 고개를 좀 갸웃했거든요. 정부 목표가 2027년까지 임상 전문 질환용 대형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는 동네 병원이나 소규모 보건소, 그러니까 기층 의료기관이라고 부르던데 여기에 AI 보조 진단을 사실상 100% 보급하겠다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0%죠.
솔직히 이거 순서가 좀 뒤바뀐 것 아닌가요? 최첨단 기술이라면 의뢰 그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모인 대형 병원에 먼저 쫙 도입해서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상식일 텐데 말이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동네 보건소부터 AI를 쫙 간다니, 약간 비유하자면 간 면허단 초보 운전한테 막 복잡한 기능이 잔뜩 들어간 최신형 자율주행차를 딱 쥐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아, 현실적인 전략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대형 병원의 전문의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날고 기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AI가 없어도 오진율이 원래 낮아요. 반면에 인프라락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작은 보건소는 어떨까요? 하루 종일 감기부터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환자 수십 명을 혼자 막 상대해야 하거든요.
동네 의사 선생님들 진짜 피곤하시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칫 피로로 인한 처방 실수가 나오거나 드문 병을 놓치는 오진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를 무슨 엄청난 슈퍼닥터로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오류 방지용 맞춤법 검사기처럼 쓴다는 뜻이군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기층 전과의사 지능보조 의사결정이라는 항목이 바로 그 역할을 말하는 거거든요. 환자가 와서 증상을 막 말하면 AI가 뒤에서 실시간으로 쫙 듣고 있다가 이 증상에는 A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띄워주거나.
네네, 추천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현재 환자가 먹고 있는 다른 약이랑 충돌할 수 있으니까 B약은 처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화려함을 막 뽐내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품질이 유지되도록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안전망을 까는 작업인 셈이죠.
와, 동네 보건소 의사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든든한 백업이 생기는 거네요.
근데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당장 되게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라고 가정을 해보죠.
아,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그럼 최종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진단을 추천한 AI 개발사입니까? 아니면 동네 의사입니까?
사실 의료 영역에 AI가 도입될 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핵심 딜레마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면 현장은 혼란에 빠지니까요.
당연하죠. 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그런데 중국은 2026년 7월 6일에 발표된 병원의학 인공지능 응용 전문가 공감대 그리고 베이징 행동계획을 통해서 이 책임 소재에 아주 굵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선을 긋다니요? 과거에 실제로 법안을 다뤄보셨던 전직 국회의원이자 또 변호사님의 시각에서 보실 때 이 책임 소재 규정들이 현장에서 정말 작동할 만큼 명확하게 짜여 있던가요?
네, 입법자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영리하고 아주 단호한 접근을 취했습니다. 법적으로 회색지대를 안 남기려고 노력하는 적이 역력해요.
오, 어떻게 회색지대를 없앴죠?
우선 이들은 모든 의료 행위를 장면, 위험 등급에 따라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생명이랑 직결되는 진단, 치료 방향 결정, 수술 개입 같은 행위는 무조건 고위험으로 딱 묶어버립니다.
아, 위험도로 먼저 분류하는군요.
네. 그리고 2026년 4월 3일 보도 내용을 보면 아주 명확한 철칙이 하나 등장하죠. AI는 의사의 외부 두뇌이자 조수일 뿐 결코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아, 학술문서에도 보니까 AI가 내놓은 답변이랑 의사의 판단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무조건 의사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두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사고가 나면 아, 이거 AI가 시킨 건데요 하고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최종 사인을 한 의사랑 병원이 모든 책임을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책임을 온전히 지는 거죠.
이 중국산 의료 AI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병도 막 찾고 보고서도 쓰지만 혼자서는 환자한테 반창고 하나 마음대로 붙일 수 없는 약간 과잉 보호받는 천재 인턴인 셈입니다.
오, 비유가 찰떡이네요. 천재 인턴이 아무리 기발한 수술법을 막 제안해도 결국 수술실에서 칼을 들고 책임지는 건 집도위의 몫인 거랑 똑같죠. 이게 바로 제도가 기술의 폭주를 제어하는 핵심적인 방식입니다.
아, 제도로 꽉 묶어둔 거군요.
네. 만약 의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AI가 작성한 판독 결과를 자기가 꼼꼼히 검증도 안 하고 환자 병력 기록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거나 환자한테 이거 AI가 이렇게 진단했으니까 이 약 드세요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자체를 규정상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진짜 긴장되겠는데요? AI가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요즘 우리 챗GPT 같은 거 써봐도 인공지능이 모르는 걸 막 아는 척, 그럴싸하게 거짓말 지어내는 그 이른바 환각현상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의료 현장에서 AI가 환각현상을 일으켜서 막 없는 암을 있다고 거짓말하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인데요?
바로 그 환각현상, 그리고 AI가 왜 그런 진단을 내렸는지 논리적인 과정을 인간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박스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의무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병원 내에 인공지능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하는 겁니다.
거버넌스 위원회요?
네. 이 위원회는 AI 도입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한을 하나 가지고 있죠.
아, 그게 자료에 있던 그 즉시 멈춤, 그러니까 킬 스위치 규정이군요.
그렇습니다. 고위험 의료 행위 중에 AI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패턴을 보이거나 위험 징후가 딱 나타나면 권한을 가진 인간이 즉시 그 킬 스위치를 눌러서 AI의 작동을 강제로 멈춰야 합니다.
와,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네요.
네. 시스템이 정지되면 그 즉시 숙련된 인간 의료진이 수동으로 업무를 이어받도록 매뉴얼이 다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시가 없는 완전 자동화된 AI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은 중국 법체계 내에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그렇군요. 진료실 안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면서 의사를 돕는 AI의 모습은 이제 머릿속에 좀 확실히 그려집니다. 근데 제가 이번 심층 탐구 자료들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요.
이 AI의 활약이 진료실 문턱을 탁 넘어서는 순간 그 스케일이 진짜 확 달라지더라고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지죠.
네. 그 2025년 12월 30일 베이징 행동 계획을 보면요. 환자가 병원 문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퇴원하고 집에 갈 때까지 AI가 말 그대로 찰거머리처럼 막 따라다닙니다.
야, 맞습니다. 환자 개인의 여정을 넘어서서 아예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사전 스마트 문진으로 환자를 적절한 진료과로 딱 안내하는 건 기본이고요. 입원하면 그 침상옆 지능형 장비가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퇴원 후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추적 관리까지 다 합니다.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백오피스, 그러니까 병원 행정 관리 분야입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보고 놀랐어요. 수술실 가동 스케줄 관리, 약방의 재고 관리, 병원 내 물류 이동, 심지어 후방 지원 업무까지 병원의 살림살이 자체를 다 AI가 통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 아닌가요? 결국 병원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AI가 조절한다는 뜻인데, 의사뿐만 아니라 뭐 병원 원무과, 자재과, 행정실 직원들의 직속상관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통제력의 배경에는 진짜 엄청난 연산 능력이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베이징 시가 이 시스템을 위해서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인프라 규모를 딱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떻길래요?
300페타플롭스 이상 규모의 의료 전용 연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300페타플롭스요? 이게 무슨 컴퓨터 용량 단위 같은데, 솔직히 일반 청취자분들이나 저나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진짜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아주 쉽게 비유를 해드리죠.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나타낼 때 페타플롭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P인데요. 1P가 1초에 무려 1000조 번의 수학 연산을 해내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1초에 1000조 번이요? 와.
수만 대를 하나로 딱 묶어야 겨우 1P가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300P 규모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오직 이 의료 데이터 하나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 인프라로 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1초에 1000조 번 연산하는 컴퓨터가 300대나 모여있는 수준의 파워를 오직 병원 관리랑 의료 데이터 분석에만 다 쏟아붓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자원의 최적화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냥 환자 개개인의 대기 시간을 조금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성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도단위로 지역 의료 네트워크 전체를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 자료에 있던 전원 시스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모든 병원의 남은 병상수, 진료과별 의사들의 현재 업무 부하율, 환자의 위급한 정도, 이걸 이 거대한 AI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싹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병원으로 환자를 딱 쏴주는 일종의 항공교통 관제사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AI가 마치 공중에서 지역 내 모든 의료 자원을 쫙 내려다보면서 테트리스 블록 맞추듯이 최적의 배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야, 테트리스 블록처럼요?
네. 의료 서비스의 균등성이랑 보편성, 편리성을 정책적으로 쫙 끌어올리기 위해서 병원 개별 단위의 행정을 넘어서서 도시 단위의 의료 관제탑을 세우는 것이죠.
와, 듣고 보니까 의료 자원의 효율성 면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 같긴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등골이 좀 서늘해졌거든요.
왜 서늘해지셨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환자의 되게 예민한 유전병 기록, 언제 어떤 부끄러운 질환으로 입원했는지, 무슨 약을 얼마나 먹었는지, 게다가 병원의 그 막대한 자금 흐름이랑 재고 상환까지. 이 모든 게 AI의 거대한 연산망 위에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엄청나죠.
아무리 슈퍼컴퓨터라지만 이 어마어마한 양의 극민감 데이터가 과연 안전할까요? 만약에 랜섬웨어나 해킹 단체에 뻥 뚫리기라도 하면 이건 한 병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 의료 마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정책 위반자들에게도 그 데이터 보안은 아마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문제였을 겁니다. 혁신을 막 밀어붙이면서도 보안사고 한 번이면 국민들 신뢰가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뻔히 아니까요.
당연하죠. 불안해서 누가 병원 가겠어요?
그래서 2025년 12월 30일에 나온 푸젠성 통지 그리고 국가 실시 의견의 안전감독 조항을 딱 살펴보면요. 방어벽을 거의 편집 중 수준으로 아주 철통같이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강력하고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가 등장하죠.
아, 저도 그 문장에 형광펜 쫙 칠했습니다. 데이터는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AI 기업들은 보통 방대한 데이터를 자신들의 본사 서버나 공공 클라우드로 싹 가져가서 AI를 막 학습시키거든요.
네네, 보통 그렇게 하죠.
하지만 의료 AI에 한해서는 그건 전면 금지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시 데이터를 다른 상업회사의 대용 모델에 올리는 행위 자체를 아예 불법으로 규정한 거죠. 더 나아가서 병원 내부의 의료 위생 전용망을 허가 없이 외부 인터넷망이랑 연결하는 물리적인 행위도 엄격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좀 모순 아닌가요? AI가 더 똑똑해지려면 매일 수천 수만 건의 데이터를 막 먹고 학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병원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딱 가둬두면 AI 개발사들은 도대체 무슨 데이터로 AI를 훈련시키죠?
거기가 바로 딜레마죠.
그러니까 막 무슨 우주에서 온 치명적인 바이러스 다루듯이 완전히 격리된 디지털 자가 격리실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직접 그 격리실 안에 들어와서만 훈련시켜야 한다는 건가요? 무슨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요?
하하, 비유가 아주 훌륭하신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이란 AI 학습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한 방식입니다.
아,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개발사가 자기들 알고리즘 모델을 들고 병원 안에 격리된 환경으로 직접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할 때도 현재 병원이 실제로 환자를 막 진료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운영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 절대 불가입니다.
완전히 분리하는군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가상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요. 그 환경에 데이터를 넣을 때도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이른바 비식별화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와, 진짜 철저하네요. 근데 그렇게 꽁꽁 싸매면서도 규정을 자세히 보면 또 되게 묘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연구나 훈련에 쓰는 데이터는 무조건 임상 현장의 실제 데이터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못을 박아뒀거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흔히 기업들이 막 실적 부풀리려고 쓰는 가짜 모의 데이터나 아니면 논문에서 긁어온 아주 깨끗한 흉내 내기용 데이터 이런 건 아예 안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도의 디테일입니다. 보여주기식 랩 환경의 그 깨끗한 장난감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PT고 복잡한 임상 현장의 노이즈가 막 섞인 그런 리얼 데이터를 다뤄봐야 실전에서 쓸모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아, 실전용으로 키우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푸젠성이 2026년부터 도입한 고가치 응용 장면 선발 제도라는 걸 보면 이들의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해마다 10개 이상의 우수 AI 시스템을 딱 뽑는데 심사 기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보통은 정확도 아닌가요? 아니면 환자 만족도?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식성입니다.
이식성이요? 옮겨 심는 거요?
네, 맞습니다. 즉, A병원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AI 모델을 B병원이나 C지역 보건소에 딱 갖다 놔도 곧바로 똑같이 작동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아하, 호환성 같은 거군요.
그렇죠. 데이터 자체는 병원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딱 막아서 보안을 챙기면서도 그렇게 격리된 환경 안에서 훈련을 빡세게 마친 이 똑똑해진 알고리즘 머리통 자체만은 바른 지역으로 강력하게 촥 확산시켜서 의료 수준을 평준화하겠다는 의도죠.
와,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토끼랑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제도의 판을 아주 정교하게 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고심하는 적이 보이죠.
와, 오늘 정말 자료의 행간을 파헤치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진료실 엑스레이 화면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천재 조수 AI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열악한 동네 보건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처방 안전망.
네네.
그리고 병원의 재고부터 환자 이송까지 1초에 1천조 번이나 연산하면서 이 거대한 의료 물류 시스템을 통제하는 슈퍼컴퓨터 관제탑.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킬 스위치를 딱 쥐고 데이터를 격리실에 가둬둔 촘촘한 보안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쫙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중국산 의료 AI는 단지 실험실의 되게 신기한 발명품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아주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엄청난 자본,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통제하려는 치밀한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빠르고 묵직하게 실제 의료계의 심장부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아주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심층탐구를 함께 하시면서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 속도에 감탄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술이 인간을 해치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꽃비를 탁 틀어지고 통제하는 제도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무겁고 또 중요한지 말이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덮으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쭉 확인한 현재의 제도는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만약 오진을 하거나 의료사고를 내면 결국 그 최종 사인을 한 인간 의사와 병원이 법적 책임을 다 지도록 쐐기를 딱 박아두었잖아요.
네네, 독박을 쓴다고 했었죠.
네, 그건 아직 기술이 불완전하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뒤 스스로 막 학습을 무한 반복한 이 거대한 의료 대형 모델 AI가 통계학적으로 인간 의사보다 오진율이 수백 배 낮아지고 사실상 실수 없이 완벽해지는 날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히려 인간 의사가 너무 피곤해서 실수할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시대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시대가 오면 과연 우리는 지금처럼 그래도 환자의 생명은 인간 의사가 온전히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런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니면 반대로 AI의 판단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인간 의사가 AI의 권고를 감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술하는 것 자체를 의료과실이나 위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까요?
와, 소름 돋네요.
제도가 기술을 통제하는 지금의 단계를 넘어서서 기술의 완벽함이 제도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딜레마인 거죠.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꼽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정말 묵직하고 여운이 길게 남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엑스레이 화면에 하얀 선으로 뼈 부러진 걸 명확하게 보여주던 그 안심되던 풍경이 다시 막 떠오르거든요.
네, 그 익숙했던 풍경이요.
네, 화면에 찍힌 부러진 뼈는 선명하지만 AI랑 인간 그리고 법과 제도가 막 부딪히면서 만들어갈 미래 병원의 풍경은 여전히 안개처럼 되게 뿌옇고 복잡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진료실 모니터를 딱 보게 되신다면요, 그 화면 뒤에 숨어서 활약하고 있을지도 모를 보이지 않는 조수와 그 조수를 단단히 묶어두고 있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존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야를 확 넓혀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 파헤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